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유다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이 나이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가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 못하니 백성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부터 지금 지난 첫 주 이렇게 사랑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6년 우리 교회 믿음의 고백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첫째 주에도 그 사랑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어요. 송구영신 예배 첫째 주가 늦은 시간이고 또 지난 주에는 눈이 오다 보니까 예배를 못 드리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제가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하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사랑의 대상을 위한 희생 희생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시고 새 생명과 화목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입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무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정말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친히 정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받으면 표가 나야 되잖아요.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보면 늘 드러나죠. 누가 보면 아, 저 사람 이뻐졌어, 얼굴이 좋아, 평안해 그러면요, 그 사람 틀림없이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 증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요. 향기로 드러나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사랑이 드러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하나님을 사랑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예배는요 의무가 아닙니다. 그냥 감사하고요, 즐겁고요, 사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아름다운 공동체적 삶도 또 헌신적 삶도 살게 됩니다. 또 가정에서도 드러나요. 가정 가운데서도 남편에게, 아녀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의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 가정에서도 무례하지 않고, 자녀들에게도 무례하지 않고, 자녀들은 믿는 부모님들에게 순종할 줄 알고, 이런 믿음의 가정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나타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은 다른 거예요. 아주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르죠.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주는 모습이 있어요. 또한 우리의 일터에서 나타납니다. 이 우리의 일터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곳이에요. 우리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계속 선행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그 질문의 답이 그 교리문답에 있었어요. 예, 우리의 착한 행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성실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 탁월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고 계산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이 세상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그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또 살아가는가 했을 때 오늘 제목이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라는 거예요. 사랑은 기다립니다. 우리가 성경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약속의 말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약속 그리고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친히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뭐에 신실하시냐면 약속을 지키시는 것에 신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의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키세요. 끝까지 지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성경을 한번 이렇게 전체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긴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한 가지만 하지 말아라.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라. 근데 사람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죠. 계약이 파기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떨어졌어, 끝이야 이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계속해서 악해져요. 셋 이후에, 에노스 이후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악해집니다. 그 세상을 또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노아라는 사람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겠다. 그럼 노아의 믿음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게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그것을 후대에 남기는, 그래서 그 후대 사람들은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도 시간이 지나갑니다.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상이 돼요. 그럴 때 다시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를 복 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하여금 이 땅의 주인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땅을 약속하시고 그 후손을 복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 땅 전혀 모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거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기다리는 삶을 사는 거죠. 이삭도 야곱도 그 동일한 약속을 받고 살았습니다. 똑같은 약속이었어요. 후손을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꿈을 주세요. 해와 달이 절을 해요. 볏짚 형님들이 볏짚단이 절을 해요. 잘 모르는 약속이에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약속 받은 다음에 되어지는 일은 뭐예요? 예, 노예로 팔려가는 일입니다. 종살이하는 일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꿈을 주셨는데,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런데요, 요셉은 그 약속을 믿고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가 다 이해가 가진 않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약속 붙잡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억울함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그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아요. 억울하고 힘들고 속상한 가운데서도 그런 표현들도 하고 그런 인간적 마음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바로를 만나서 얘기를 해요. 꿈은 당신이 꿨지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자신 있게 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때까지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 청소년 때 노예로 팔려갔지만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라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그가 버텼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기다림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출애굽으로 야곱으로 요셉으로 인해서 다 내려가게 되죠.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생겨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돼요. 그들의 고난이 심해졌을 때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은 무엇인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였어요.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다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 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 하나를 붙잡고 모세는 바로에게 가는 거였고 그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한번 보세요. 400년 종살이 했고요.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한 2, 30분이면 보니까 제가 지금 뭐 한 10분 설교하는 동안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왔거든요. 우린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들의 시간으로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기다림의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믿음이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갔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도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우고 왕들이 일어나고 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자꾸 잊어버립니다.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망하게 되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지 않으면 망할 거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약속이었어요. 고단한 약속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도 지키세요. 근데 그 약속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지만 다시 돌아올 거야. 이런 소망의 약속을 같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금 잊은 것 같지만 잊지 않아. 너희들을 버린 것 같지만 난 너희들을 버리지 않아. 너희들이 포기되어진 것 같지만 난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이런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주십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에스더라든지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포로로 잡혀갔던 1.5세, 2세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고레스 때 돌아온 이후에 그 포로의 기간도 400년이 넘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어야 돼요. 그 이후에 오늘 읽은 누가복음 1장이 여기까지 또 400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그 중간사 기간에 선지자도 없었어요. 나라는 망했어요. 그들의 믿음이란 무엇일까? 강대국 눈치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삶, 그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의 핵심이었고 본질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요구하냐 하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의 성취를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러면 이 분은 이것을 반드시 이루셔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를 몰라요. 그 시간을 몰라요. 그 때를 몰라요.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내가 구한 것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간구한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사고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앞으로의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 이게 아름다운 신앙의 아주 중요한 근본과도 같은 것이죠. 오늘 읽은 누가복음을 이렇게 쭉 보면 1장부터 2장, 3장까지를 보면요, 믿음으로 그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읽은 데서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의 출생의 이야기를 지금 보았거든요. 이 보면 사가랴랑 엘리사벳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당시 우리 지금 성경을 보니까 참 아름다운 믿음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런데요, 이 당시에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았어요. 특히 제사장들은 더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다 나빴어요. 대제사장들은 다 부패했고 정권에 결탁했고 로마와 같은 한통속이었고 아주 정치와 종교가 유착이 돼, 정치, 종교, 경제가 유착이 돼가지고 아주 몹쓸 집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켰어요. 신실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패역한 시대에도, 불의한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지켜내는, 환경 탓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자식에 대한 부분에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이가 많았다, 성경이 그래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기회가 왔냐면 이 당시 제사장들이 많아서 제비를 뽑아서 이제 제사를 감당했던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생일대에 한 번의 기회가 자기에게 온 그런 제사 시간입니다. 온 백성들을 대표해서 아마 대속제일에 제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식을 낳을 거다. 이름은 요한이다. 이름까지 정해주세요. 근데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늘 마음에 소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빨리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 제 아내가 늙었습니다. 이미 나도 늙었습니다. 자식 얻을 나이가 아닙니다. 이게 참 인간의 모습. 죽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그게 못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안타까운 모습이 하나가 뭐예요? 벙어리 됐어요. 자식이 날 때까지, 자식 이름이 요한이야라고 자기가 글에다 쓸 때까지 벙어리로 지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신비한 일이, 아, 이 사람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메시아가 날 건데, 메시아 앞서서 많은 사람들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할, 죄 회개를 하게 할 사람으로 내가 자식을 줄 거야 라는 정말로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 주세요. 지금 사가랴는요, 두 가지 약속을 동시에 받은 거예요. 자식에 대한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 이 시대에 기다렸던 절대절명의 응답을 지금 신실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소개되는 사람들이 31절부터 37절까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또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약속하세요. 자식을 줄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죠. 그랬더니 마리아도 뭐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처녀가 난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사실이잖아요. 실질적인 얘기였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놀라운데 나에게 자식을 주신데, 여러분 이게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여자들이 자기 몸에 어떤 반응이 있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근데 정말 이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동침하지 않았어요. 근데 약혼한 여자가 배가 불러올 때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받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냥 몰래 그냥 떠나보내야 되든지 그래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같은 은혜를 주세요. 그럴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자기의 상식, 자기의 이성, 자기의 경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메시아가 태어날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이 두 여인이 만나요. 참 감동적인 장면을 성경에 소개합니다. 복중의 아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이미 어디서부터 만난 거예요? 복중에서부터 만났어요. 아이가 뛰어놀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여인이 그럼 아기를 갖고 수태할 수 없는 두 여인이잖아요. 한 분은 나이가 많아서 한 분은 처녀라. 근데 그 복중의 아이들을 갖고 만났을 때 어떤 감격과 설레임이 있었겠는가. 그럼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를 얼마나 기도하며 기다렸을까. 그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냥 결혼해서 아이를 가져도 여자들이 그 아이가 태어날 걸 기다리는데 지금 이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태 가진 이 엄마들이 얼마나 이 아이들의 탄생을 기다릴까. 이들의 믿음은 정말 아름다운 기다림이었어요. 아주 보기 드문 신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장면들이죠. 시대가 어두웠어요. 악했기 때문에 이 약속은 너무 밝고 빛나는 소망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 낙이 없었던 때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전혀 있지 않았던, 아주 정말로 어디 한 군데도 선함이 없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소망의 빛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예, 이 시대의 믿음은 뭐냐? 바로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기다리고 준비된 모습으로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에 대한 말씀이 나고 25장에 가면 그 다음에 비유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착하고 충성된 종 비유가 나오고 또 하나는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결혼식을 기다리는 열처녀, 들러리로 섰던 열처녀. 보통 유대인들의 결혼식 저녁에 했어요. 그래서 등불을 준비해야 됐어요. 열처녀가 똑같이 등불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신랑이 더디 왔다 그래요. 신랑이 더디 왔다. 늦게 왔어요. 깜깜할 때 왔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조금 준비했던 처녀들은 불을 켜지 못했어요. 그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던 사람들은 불을 켤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환경은 똑같았어요. 늦었어요. 신랑이 더디 왔어요. 그리고 그 재밌는 표현이 성경에 보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다 졸며 잤어요. 다섯 명이 잠을 안 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 명이 다 잤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가 달랐어요.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늦게 올 것까지도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적인 잠에 빠질 수 있지만 깨어날 수 있는 영적인 감각, 불을 밝힐 수 있는 감각,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불을 비출 수 있는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마지막 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종말에 대한 24장의 말씀이 나오고 종말의 메시지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하나는 깨어 있는 삶입니다. 깨어 있다라는 건 뭐예요? 기다리는 삶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입니다. 예,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0절은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예, 여기 보니까 더딘 것이 아니라 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더딘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는 그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그럼 어떠한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기다리는데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평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기다려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만날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된 모습으로 기다리는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성도들이 함께 평강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강 가운데 만나는 그날,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 기다림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면 그 기다림으로 한날 한날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 자체가 큰 사랑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자꾸 그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주님 만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그 주님 오실 것을 막 설레임으로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행복하게 형통하게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그 주님 만날 준비들을 잘 안 하고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막 보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만나고 싶잖아요. 그 주님 사랑하면 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 교제하지만 진짜로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 같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주님을 막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그 주님 만나고 싶지 않다면 아직 사랑이 적은 거잖아요. 사랑하면 보고 싶잖아요. 만나고 싶잖아요. 만져보고 싶잖아요. 그 사랑이 확인되어지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 예, 그런 마음으로 한날 한날을 사는 삶,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요.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 평강 가운데 한날 한날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